Somewhere over the rainbow. 무지개 건너 저편에 꿈에서나 볼 수 있는 고통 없고 찬란한 황금의 땅이 펼쳐져 있다고 노래하지요. 실제로 황금을 쫓아 나선 고난의 행렬도 아직 많고요. 더 살기 좋은 곳을 찾아 사람들은 계속 흘러가지만 도착지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마음의 눈이 가리워져 있으니까요. 안녕하세요. 마음을 읽는 사람들 구지원입니다. 박옥수 목사의 마음을 파는 백화점 책을 통해 함께 마음을 읽어가는 마음을 읽는 사람들 지금 시작합니다. 첫 곡은 리얼그룹의 I Sing You Sing입니다. 마음을 읽는 사람들 오늘 첫 곡으로 리얼그룹의 I Sing You Sing 듣고 왔습니다. 마음을 읽는 사람들 시즌2에서는요. 박옥수 목사의 마인드북 시리즈 2편 마음을 파는 백화점을 함께 읽으면서 우리들의 마음을 읽습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주실 패널 두 분을 모시겠습니다. 홍강선, 박영훈 두 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어요?
아, 네. 저는 오늘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네.
오늘은 아주 특별한 날이죠.
어떤 날이에요?
마음을 파는 백화점에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쇼핑하는 날입니다.
네. 네.
챕터 1장으로 시작했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마지막 장이네요. 사실 개인적으로 너무 아쉽고요. 그럼 오늘도 다 같이 마음 쇼핑을 해볼까요?
참 강선 씨가 이렇게 시작하는 마당이 뭔가 마무리까지 해주신 느낌이었는데요. 영훈 씨는요?
저는 이번 장의 행복을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저는 오랜만에 친한 친구들끼리 한번 모여가지고 고기도 구워 먹고 이제 서로 사는 얘기를 같이 했던 시간을 가졌었어요. 근데 제가 무슨 얘기를 해도 이제 제 얘기를 들어주고
네.
같이 웃을 수 있는 친구들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행복하더라고요.
네.
그런 시간을 갖고 왔습니다. 굉장히 친구들이 있다는 게 좀 굉장히 행복했던 그런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아, 그랬군요. 네. 그럼 저희들이 오늘도 책을 한번 펼쳐볼까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마음을 파는 백화점 8장 거기서 나를 기다리는 작은 행복들 편입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정말 마음이 따뜻해지는 제목이에요.
네.
거기서 나를 기다리는 작은 행복들 너무 좋지 않나요?
너무 좋아요.
네. 8장은 크게 두 가지 에피소드로 구성되어 있지요. 6.25 전쟁 중에 지뢰를 밟고 팔다리를 잃었던 미국인 존의 이야기입니다. 존은 결국 자살이라는 안타까운 선택을 하게 됐지요. 저희들이 지난 시간에는 존이 자살한 이유는 무엇일까? 존은 도대체 왜 자살했을까에 대해서 마음의 구조를 중심으로 함께 생각해 봤는데요. 이번 장에서는 또 다른 큰 에피소드라고 하면 저자가 수원교도소에서 만난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복수심을 사랑으로 바꾼 남자라는 제목의 에피소드인데요. 오늘은 이 이야기부터 한번 얘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복수심을 사랑으로 바꾼 남자. 어떤 네. 이야기인가요?
네. 저자가 수원교도소에서 재소자들을 교육할 때 만난 분인데요.
네.
항상 착실하고 성실하게만 보이던 분이었는데 알고 보니까 살인에 살인 미수라는 중죄를 저지르고 교도소에 온 거예요.
네.
그것도 처형과 아내를요. 그러니까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모범수 생활에 열심을 내는 이유가 빨리 나가서 자기 인생을 망가뜨린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고
네.
복수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네.
겉모습과 달리 그분 마음은 자기를 그렇게 만든 사람들을 증오와 복수심으로
네.
가득 찬 마음으로 바라봤는데 그런 분에게 저자는 전혀 다른 장면을 보여줘요.
네.
그러니까 아이들의 졸업식에 찾아가고 아이들과 자장면을 먹는 모습
네.
아들의 여자친구에게 맛있는 식사를 사주면서 자기의 허물을 고백하고 그러니까 행복을 빌어주는 모습
네.
그러니까 아들의 결혼식에 가서 축하해주는 모습 뭐 이런 장면을 그림처럼 그려주면서 인생이 끝이 아니라고 얼마든지 또 행복할 수 있다고 하죠.
네.
그러니까 그날 그분은 새롭게 마음을 바꾸면서 형기를 마치고 교도소를 출소한 뒤에 새 가정을 꾸리고 지금도 단란하게 잘 살고 있다고 해요.
참 인생 자체도
네.
드라마틱하지만 그 마음의 변화가 더 놀랍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두 분이 이 이야기를 어떻게 읽으셨어요?
저도 이 모범수 이야기를 읽으면서 정말 인상 깊게 읽었어요.
네.
저는 읽으면서 참 제 아버지 생각이 좀 나더라고요.
아, 영훈 씨 아버지요?
네. 지금은 제 아버지가 제 곁에 안 계시니까요.
네.
사실 제가 7살 때 부모님께서 이혼하시고 나서는 이제 아버지를 한 3번 정도 뵀던 것 같아요.
아, 그랬어요?
기억이 좀 희미하긴 한데 저희 엄마랑 같이 만났었거든요.
네.
그리고 쭉 아버지를 안 뵈고 좀 모르고 살았었는데 제가 뭐 학교 졸업식이나 입학식 그런 중요한 순간이 있잖아요.
네.
그런 중요한 순간에 다른 친구들은 가족들끼리 다 같이 모여가지고 사진도 찍고 뭐 식사도 하고 하는데 저는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조금 마음이 좀 섭섭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스스로 봤을 때 많이 처량해 보이고 좀 기분이 좀 그랬어요. 좀 마음이. 특히 이번에 이제 최근에 제가 결혼을 하다 보니까 네. 결혼식을 앞두고 저희 어머니한테 계속 좀 여쭤봤었어요.
네.
그래도 좀 아버지가 오셔야 되지 않겠나. 혼주석에 빈자리가 되면 안 되지 않겠냐라고 하면서 계속 이제 어머니께 여쭤봤었거든요.
아무래도 결혼을 앞두고 있으니까요.
네. 근데 어머니께서 굉장히 단호하신 거예요. 만약 너가 아빠를 찾으면 너 다시 나를 볼 생각하지 말아라.
아, 네.
이제 두 분께서는 완전 갈라지셔가지고 다신 이제 보기 싫다고 정색을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다시 찾아볼 생각도 안 하고 지나가긴 했었는데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이 이야기를 다시 읽어보니까 제 마음에 두 가지 마음이 있더라고요.
두 마음이요?
네. 한 가지는 제가 아빠를 봤을 때 굉장히 증오스러워요.
네.
좀 왜 지금까지 안 나타나셨나.
밉고.
네. 밉고 좀 증오스럽고 하는데 뭐 엄마랑의 두 분의 사이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자식에 대한 마음이 그렇게 없을까? 좀 생각할수록 제 마음에 막 좀 부대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더 이제 싫어지는 마음도 있고 그러는데 또 한 가지 마음은 좀 그리움, 그러니까 아버지가 없는 것에 대한 그리움이 되게 커요.
아버지가 안 계신 부분에 대한 그리움이요.
네. 지금은 사진도 안 남았거든요. 이제 사진도 찢어지고 막 불태우고 해가지고 이제 얼굴도 저는 기억도 잘 안 나는데 아버지의 빈자리만큼은 마음 한구석에 어떤 커다란 구멍처럼 좀 뚫려 있어요.
아, 네.
그 증오하는 마음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아빠라는 그 존재에 대한 그리움.
맞아요.
이게 네. 좀 크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분들도 이제 교도소에 갔다고 인생이 끝난 게 아니고 사실 자녀들한테 해줄 수 있는 사랑이 분명히 있는데 그거를 보지 못한다는 게 자식된 입장에서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아, 그렇죠.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사랑이 분명히 있죠.
네네. 그 자식들 입장에서는 그런 게 사실 정말 갈급하고 네. 필요하거든요. 여기 책 237페이지에 보면은 이제 인생 끝이라고 생각하는 남자에게 저자가 이런 말을 하잖아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왜 인생이 끝이에요? 왜 그렇게 속고 있어요? 아니에요. 당신이 회사를 차려 돈을 많이 벌지 못할지는 모르지만 당신 아들이 대학을 졸업할 때 꽃다발 하나 사서 아들 품에 안겨주며 축하해 줄 수는 있잖아요. 그러면서 여자친구 사귀고 결혼하기 전에 한 번쯤 호텔이나 좋은 음식점에 가서 대접해주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네.
아, 그럼 정말 좋겠다.
네.
그런 마음이 구두까지 드는 거예요.
네.
이제 물론 결혼 전에 저희 아내랑 어머니랑 같이 식사를 하긴 했었는데 그래도 아버지 빈자리가 좀 크긴 컸었어요.
네.
그래서 이번 이런 경우에 정말 자식에게 그 사람만이 해줄 수 있는 어떤 행복한 일이 많다고
네.
그렇게 얘기를 하는 저자의 말이 너무 동감이 되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만이 제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분명히 있는데 저는 이제 그걸 받지 못하고 살았으니까
네.
그게 되게 좀 아쉽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역으로 생각해 봤을 때 나만이 해줄 수 있는 분명히 행복한 일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누구나 이제 다 모두 각자에게 있는 거죠.
네.
그런데 그거를 바라보지 못하고 지금 내 상황이 어렵고 뭐 형편이 어렵다는 핑계로 이제 내가 해줄 수 있는 일인데도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내가 행복하게 해줄 수 있고 또 나만이 해줄 수 있는 일이 분명히 있는데 악한 영이 그냥 마음에 절망을 심어서 그걸 가리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아, 그랬군요. 영훈 씨는 책을 읽으면서 정말 이 남자에게 참 해주고 싶었던 일이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강선 씨는 어떻게 읽었어요?
저는요, 이 증오가 물러간 자리에 희망이 싹이 자라고, 이 구절이 참 마음에 박히더라고요.
이 구절이요?
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날 사랑하지 않아,
네.
뭐 나에게 관심이 없어, 이런 마음이 참 많았다고 했는데요.
네.
그리고 이 마음이 점점 커지니까 부모님, 특히 엄마의 사랑을 너무너무 원하고 갈구하는데 뭔가 충족이 되지 않는다 싶으니까 제 마음의 분노나 미움도 굉장히 컸거든요.
네.
특히 기억나는 사건이 잠자리 머리맡에서 제가 잠든 줄 알고 친척 되는 분께서 강선이가 우리 애를 때렸다.
네.
애를 자꾸 때리고 건드린다. 이러면서 사실이 아닌데 저를 모함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엄마가 제 편을 들어주시는 게 아니고 오히려 거기에 전적으로 동조하시면서 맞장구 치셨던 거죠.
네.
그러니까 뭐 어른들끼리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충분히.
네, 아유 그냥 우리 애가 그랬나봐요. 네. 이렇게 하셨을 수도 있죠.
그런데 어렸던 저는 그 순간 눈 감은 채로 거의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아 너무 충격적이었나봐요. 네.
그러니까 억울한 그런 모함을 당하고 있는데 엄마마저 나를 배신하고 나를 믿어주지 않다니, 그러니까 속마음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제 기억으로 초등학교 저학년이었던 듯해요. 일주일 정도를 밥을 못 먹었어요, 사실.
너무 충격받아서요. 네. 사실은 엄마는 그냥 그 친척분 그냥 말 맞춰주시느라고 그럴 수도 있었는데요.
어린 나이에 되게 충격이었죠. 근데 그거에 대한 상처가 너무 컸던 거예요, 저는.
네.
그런데 정말 이렇게 제 마음에 분노나 미움이 컸을 때는요, 희망이나 소망이 생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희망이나 소망은커녕 분노와 좀 분함.
네.
밥도 먹기 싫게 하고 보이는 것도 없게 만들더라고요.
아, 그랬군요.
네. 여기 책 240페이지에도 보면요.
네.
옛날에 이 사람이 교도소 안에서 마음에 미움과 증오가 가득 차 있었을 때 그 어둠이 너무 짙어서 밝은 그림을 그릴 수 없었습니다. 그의 마음에 그려지는 그림들은 언제나 복수하는 것, 죽이는 것, 인생을 끝내는 것뿐이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네.
완전히 이게 부모님 둘째치고 제가 품었던 그 친척분을 향한 제 마음이었거든요.
아, 네네. 네.
꼭 예전에 제 마음을 저자가 보고 적은 것 같더라고요.
네.
처음에는 그냥 부모님이 너무 섭섭하다였는데 나중에는 그걸 넘어서 미워지고 이제 미움이 켜켜이 화가 되고,
네.
그 화는 결국 나 자신을 찌르고 그 괴로움을 벗어나려고 또다시 저를 어려운 환경에 이렇게 몰아넣으면서 스스로를 학대하게 됐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마음은 점점 차가워지고 더 미움이 커지고 세상을 향해서도 증오가 쌓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미움이 부모님에게서 또 강선 씨에게로 또 세상으로 계속 좀 증폭이 됐던 거네요.
네, 맞아요. 정말 이런 마음은 저자의 말처럼 그 어둠이 너무 짙어서 밝은 그림을 결코 그릴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마음을 봐도 그랬었고요.
아, 그렇죠. 바탕을 아주 까맣게 칠해놓으면 거기에 아무리 예쁜 꽃을 그리려고 해도 그릴 수가 없죠.
네.
그런데 사실 지금 강선 씨를 보면 까만 그림이다 이런 생각은 전혀 안 들거든요.
네.
뭔가 예쁜 꽃이 피어있는 것도 보이고 따뜻한 온기도 느껴지고 그렇거든요.
아 정말 그런가요?
네, 네 진짜 그래요.
따뜻해 보여요.
네.
그래요?
네.
정말 다행이네요. 저도 이제 책을 보면서 다시 한번 저라는 사람에 대해서 또 제 마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요. 진짜 오랫동안 했던 생각인 우리 엄마는 날 사랑하지 않아.
네.
나에게 관심이 없어. 뭐 이 마음은 사실 정말 사실이 아니잖아요.
진짜 사실이 아니지요. 정말로.
네. 네. 단지 제가 그걸 볼만한 눈이 없었고 또 악한 영이 제 마음을 한쪽으로만 끌고 갔던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엄마의 진짜 마음을 제가 조금 느끼게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냥 눈 녹듯이 제 마음이 녹았던 거예요.
그러면 그런 엄마의 진짜 마음을 느끼게 됐던 어떤 계기가 있었나요?
네.
어떻게 그렇게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런 계기가 있었어요.
아, 네.
제가 대학에 입학하고 났을 때인데요. 이제 엄마가 한동안 특히 제가 어렸을 때부터 입버릇처럼 하신 말씀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난 너희들이 잘 크기만 하면 된다.
네.
그럼 나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평소에.
네.
그런데 통화로 이런 얘기를 계속 강조하시면서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아.
갑자기요?
네. 그러니까 저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병치레가 많으셨고 사경을 헤매셨던 적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 그러신가 했었죠.
네네.
근데 그때 제가 막 대학 입학하자마자 군대를 자원해 놓고 이미 영장도 떨어진 상황인데요.
네.
이제 엄마로부터 전화가 온 거예요.
네.
엄마가 이제 통화 소리로 한참 동안
네.
말씀을 안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지금 병원에 있어 엄마. 말을 또 안 하시는 거죠.
네.
낌새가 좀 이상했죠.
네.
그러니까 병원으로 지금 바로 와줄 수 있니?
네.
아.
제가 지금 이제 미소를 먹으면서 얘기하는데
네.
병원에서 이제 암이라고 진단이 나왔어 강수나.
예.
좀 진행이 많이 됐다고 하네. 얼른 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네. 엄마가 대장암 3기를 받으시고 사망 선고를 받으신 거예요.
아, 그랬군요.
예. 그때 엄마의 존재에 대해 깊게 생각하게 됐죠. 네. 그때 엄마가 강순아, 나는 너희들이 잘만 커주면, 우리 형도 있었으니까.
네.
나는 죽어도 여한이 없어 하시는데, 그냥 엄마의 마음이 그대로 전해지는 거예요.
아, 엄마가 정말 나를 미워하고 나에게 관심이 없었던 게 아니었구나.
네.
나를 사랑하셨구나 이런 마음이 그 한마디에서 그냥 네. 느껴지신 거네요.
정말 그게 그냥 전해졌어요.
네.
그러면서 어릴 때 받았던 상처가 이렇게 무의식 중에 남아있긴 했지만 제 마음이 지금 현재 암에 걸린 엄마가 너무 불쌍하다는 마음으로 전환되면서
네.
그동안 가지고 있던 미움이 차갑게 좀 굳어있던 제 마음이 그냥 녹더라고요.
아, 그랬군요.
네. 엄마가 이제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세상에서 더 이상 볼 수 없게 된다고 계속 생각이
네네.
이제 무섭게 엄습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엄마 없이는 살 수 없을 것 같았어요, 그때는.
네.
그러니까 더구나 강하게만 이제 보였던 엄마가 사실은 이런 마음이었구나 싶으니까 진짜 하루도 안 빼고 매일 통화를 하고 병원을 찾아갔어요.
네.
엄마가 조금만 과로하면 제가 막 화를 내고
네.
뭐 더 심해질까봐
네.
걱정이 되니까 애 같다고 마음이 달았어요.
네.
그때 이제 엄마의 부재를 처음 생각하게 되면서 마음이 완전히 바뀐 거죠.
정말 강선 씨 얘기를 들어보니까 책 제목처럼 증오가 물러간 자리에 희망의 싹이 자란 거네요.
네.
늘 곁에 계실 거라고 생각했던 엄마의 부재를 생각하면서요. 참 우리 마음이 신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굉장히 신기하네요.
네, 너무 까맣게 칠해져서 절대로 다른 색을 칠할 수 없을 것 같은 마음이라도 작은 일이 또 계기가 돼서 그 까만색이 싹 거쳐지기도 하고요.
네. 저도 이제 강선 씨 얘기를 들어보다 보니까 저도 좀 비슷했던 것 같아요.
네.
이제 제가 어렸을 때에는 저희 어머니가 저희 남매를 굉장히 싫어하시는 줄 알았거든요.
아, 우린 왜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녀가 다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근데 엄마가 이제 작은 일에도 저희한테 많이 화내시고 했었어요. 저희가 밥을 안 먹어도 화내실 때도 있었고,
네.
좀 넘어져서 다치고 들어왔는데 뭐 화내실 때도 있었고, 이제 장난을 쳐도 화내시고, 제가 상처가 나도 막 화내시고 하니까,
네.
또 동생이랑 저는 이제 엄마가 언제 또 화내실지 몰라서 항상 눈치를 보고 살았던 것 같아요.
엄마는 화내는 사람이다.
네, 항상 네. 화내는 사람이다 그랬는데 네. 이제 사실은 저희 엄마가 결혼하시기 전에 한 20대 초반쯤이었나? 그때 교통사고를 크게 당하셨던 거예요.
네. 아, 네.
그때 버스에 치이셨어요.
아, 진짜요?
네, 그때 이제 피를 반 정도 흘리시고 굉장히 어렵게 살아나셨거든요. 병원에서는 거의 막 죽을 거라고 했었는데
진짜 큰 사고였나
네,
봐요.
네, 굉장히 큰 사고였어요. 네. 거의 죽다가 살아나셨으니까 그 충격이 엄청 심하셨던 거예요. 특히 머리를 크게 다치셨었는데
아, 네.
이제 그 이후에 CT나 MRI를 찍었을 때에는 특별한 이상이 발견되진 않았었다고 하는데 그런데 제가 봤을 때에는 살짝 뭔가 조금 이상이 네. 있을 정도로 좀 감정 기복이 굉장히 심하셨어요.
그럴 수 있겠어요.
네. 조그만 슬픈 일에도 엄청 슬퍼하시고 또 조금만 화나도 엄청 화를 많이 내시고 그러셨거든요.
네.
근데 어렸을 때는 그런 걸 잘 몰라서 이해를 못 했었던
네.
거예요. 무슨 조금만 무슨 일이 있어도 너무 많이 화내실 때도 있었고 그러니까 저는 그냥 엄마가 저희를 싫어하시는 줄로만 알고 있었거든요.
참 그런 마음이 좀 슬프고 또 미움과 원망도 참 많았을 것 같아요.
네, 그랬었죠. 그런데 커가면서 무엇보다 지금 제가 이제 하나님을 믿고 또 신앙을 하게 되면서 엄마의 마음을 조금씩 헤아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이제 엄마가 우리를 미워서 때리신 게 아니라 본인이 너무 속상하신데 이제 속상한 거를 표현하는 방법을 잘 모르셨구나.
네.
모르니까 그렇게 손찌검 하시고 또 화내셨었겠구나. 심하게 때리신 만큼 이제 심하게 마음이 아프고 또 본인 마음이 많이 상하셨었겠구나라는 네. 생각이 되었던 거예요.
네.
엄마도 진짜 많이 힘드셨겠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뭐 그나마 사랑하는 남자를 믿고 또 결혼을 했었는데 또 버림받으니까 굉장히 또 외로우셨겠구나. 이제 그런 마음이 좀 이해가 되니까 그런 이해된 이후로부터 엄마랑 굉장히 또 가까워졌어요.
네. 그 전, 마음을 만난 거죠.
네, 그렇죠. 그 전까지는 사실 대면 말도 거의 안 하고 했었거든요.
참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요.
네.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왜 이렇게 부모님의 마음을 오해하는지 네. 모르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네네.
방법은 사실 미숙할 수도 있고 연약한 사람이니까요.
네.
실수도 많이 하고 또 때로는 우리에게 상처를 줄 때도 있지만 사실은 이 세상에서 나를 제일 사랑하는 건 우리들 부모님이잖아요.
네, 그렇죠.
저도 이렇게 강선 씨 부모님처럼 약간 저희 아버지도 굉장히 가부장적이고 좀 엄하신 편이에요. 왜 표정이 별로 없으신 분 있잖아요.
네, 있어요.
네, 있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별로 웃지도 않고 하니까 제 마음에도 은연중에 아빠는 나한테 별로 관심 없나 봐. 그리고 이제 좀 어렸을 때부터 저에게 너 여자이니까 이거 해야 돼. 이런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네.
뭐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니야. 여자이니까 이거 집 치우고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네.
그리고 이제 말도 별로 없고 또 권위적인 부분도 좀 네. 많고 그런데 뭐 요즘 아빠들은 뭐 사랑한다 막 이런 말도 하는데 저는 아빠가 저에게 별로 말씀을 별로 안 하셨던 것 같아요.
감정 표현에 좀 미숙했어.
네, 그러면서 너 여자이니까 네. 이거 해야지, 뭐 동생 잘 돌봐야지 이런 네. 얘기만 좀 무섭게 하시니까 저도 그런 마음이 쌓인 거예요. 아빠는 날 별로 안 좋아하나 보다. 내가 딸이라서 별로 안 좋아하나 뭐 이런 마음까지. 그런데 지금 생각을 해보면 저희 아빠는 아빠 나름대로 그냥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삶을 꾸려나가셨던 거예요. 너무 어려운 시절에 네. 어렵게 공부하셔서 그냥 어렵게 사시다 보니까 그런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도 사실 몰랐고
네.
이제 그냥 성실하게 내가 이렇게 회사 다니고 이러는 게 저를 향한 저희들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었던 거죠. 이제 그래서 근데 저는 그 마음이 잘 모르고요.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처음으로 좀 저희 아빠 마음을 느낀 게 이제 결혼하는 날
네.
결혼식장에서 좀 이렇게 혼주 대표로 이렇게 인사를 한번 하셨어요.
그냥 네네.
나오셔서
네.
하객들에게 인사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 이제 제가 이렇게 그러니까 앞쪽으로 나오셨으니까
네.
저도 이제 단상 앞에 있고 아빠가 계시는데 약간 아빠가 울컥하시면서. 사랑하는 지원아.
그 말만 들어도 정말.
예, 네.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네, 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여기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이렇게 그날 좀 이렇게 울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그냥 이렇게 사랑하는 지원아를 전 처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 그래서 그냥 그 마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네.
그리고 아빠가 저를 사랑하시는구나. 표현이 없었지만 표현을 못했을 뿐이었지만 저를 사랑하셨구나라는 게
네.
이제 그때 좀 그 마음이 그냥 훅 왔던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훅 왔던 기억이 나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마음을 파는 백화점 8장 거기서 나를 기다리는 작은 행복들 편을 함께 읽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자가 수원교도소에서 만났던 한 재소자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생각해보고 있는데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 각자의 삶에서 증오가 물러간 자리에 희망의 싹이 자란 이야기를 하게 됐네요.
네.
우리 노래 한 곡 듣고 잠깐 쉬고 얘기 더 이어가 볼까요? 제레미 주커와 첼시 커틀러의 You Are Good To Me 듣고 왔습니다. 마음을 읽는 사람들에서는요. 박옥수 목사의 마인드북 시리즈 2편 마음을 파는 백화점을 함께 읽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장이지요. 8장 거기서 나를 기다리는 작은 행복들 편을 읽으면서 저희들이 함께 마음을 나누고 있습니다. 저자는 우리가 끝이라고 생각하는 거기에, 모두가 절망밖에 없다고 하는 그곳에, 그 어둠이 너무 짙어서 밝은 그림을 그릴 수 없을 것 같은 그곳에 작은 행복이 기다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옮겨주는 얘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2부에서는 우리 한번 사실은 작은 행복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기로 한번 가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가보시죠.
네, 거기는 어딜까요?
거기는 네. 인생에 있어서 좀 어두운 밤이 아닐까 싶어요.
어두운 밤이요.
네, 여기 책에 참 멋진 구절이 있는데요.
어디요?
245페이지인데요. 태양은 어두운 밤이 지나야 떠오릅니다. 인생의 참된 행복은 어려움 뒤에 옵니다. 해가 지면 어둠만 가득하고 다시는 해가 뜨지 않을 것 같지만 밤이 지나면 어김없이 동이 터옵니다. 삶에서 어려움을 만날 때 고통뿐 아니고 다시는 행복이 찾아오지 않을 것 같지만 시간이 흐르면 빛이 다시 어두운 땅을 비춰줍니다. 저는 여기가 너무 좋아서 좀 몇 번이나 다시 읽어봤는데요. 이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어둠, 밤, 뭐 어려움 이런 고통스러웠던 그때가 바로 거기가 아닐까 싶어요.
네.
이제 물론 우리는 거기가 그냥 끝이라고 생각하기 네. 쉬운 거죠.
네.
하지만 이제 거기에는 그 이후에 사실 작은 행복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저도 참 동감이 되는데요. 책을 읽으면서 236페이지에 보면요.
네.
사람들은 어떤 일로 원치 않는 살인을 하고 교도소까지 가면 인생이 끝이라고 생각을 하고 소망이라는 단어는 아이의 머리에서 지워버립니다. 함부로 막 살면서 자극적인 일로 인생을 마무리하려는 사람이 많습니다. 문제 하나로 인생이 다 파멸에 이르렀다고 단정짓고 자신에겐 절망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구절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에 제가 연필로 네. 연필로 책을 읽으면서 이게 옳은 생각인가? 제가 영어도 못하면서 영어로 Is it right? 이렇게 써놨어요.
네네.
그냥 이런 물음이 나오더라고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얘기를 나눴지만 교도소에 가면 인생이 끝인가? 이게 진짜 맞나? 사업에 실패하면 인생이 끝인가? 뭐 암에 걸리면 인생이 정말 끝인가? 입시에 실패하면 뭐 중간고사 망치면 네. 인생이 네. 끝인가? 정말 그런가 싶은 거지요. 저는 원래 참 이 마음의 구조가 굉장히 부정적인 편으로 좀 쏠려 있었던 사람인데
네네.
신기하게도 이번에 책을 읽으면서 맞아 끝이 아니지 왜 끝이라고 생각해?
네.
이렇게 물음표를 달고 생각이 뭐랄까 유턴을 하는 거예요.
생각 유턴을 하는 거예요?
네. 제가 네. 좀 이게 왜 끝이야 이런 생각이 네. 들더라고요.
네.
참 신기한 경험이었는데 그럼 우리 작은 행복들을 만나기 전에 거기로 한번 가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네. 여러분들은 살면서 거기에 가본 적이 있으세요?
제가 지난 방송에 신혼초 아내를 향한 신뢰가 깨져서 끝이라고 생각했을 때에 대한
네.
내용을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그냥 결혼 생활도 내 인생도 다 끝나고 깨졌다고 생각했던 그때
네.
모두 그만두고 나만의 새로운 인생을 다시 찾아 떠나고 싶어서 가정법원까지 갔던
네, 네.
이야기를 이제 방송에서 했었는데요.
네. 가정법원까지 갔어요.
네. 네.
지금으로선 상상이 안
네,
되는데.
상상이 안 되시죠.
네.
네, 그때 부부간의 싸움과 약간 전쟁을
네.
심하게 하면서 저는 저라는 사람의 밑바닥을 다 본 것 같아요. 그때
전쟁을 하면서 네. 어떤 모습이었어요?
내가 이제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생각들 또 네. 이기심이 가득 찬 괴물인지
괴물이셨어요.
네, 괴물이셨군요.
여기서 이질 짓고 하면 정말 네. 괴물이었습니다. 제가 스스로 정말 너무 충격을 받을 정도로 저는 최악의 괴물인 거예요.
네.
제가 세상에서 가장 믿었던 저란 사람이
네.
결혼해서 아내에게 이렇게 상처를 주고 또 고통을 줄 수 있는지 상상을 하지 네. 않았었거든요. 그리고 제 마음에서 올라오는 그 분노와 증오 그리고 이제 온갖 더러운 것들 제가 정말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때는
막 속에서 올라오는 그런 네. 더러운 것들이요.
제가 저한테 너무 놀랐어요. 당시에. 근데 절망뿐인 그때 나도 나를 감당할 수 없어 그토록 마치 고삐 불린 망아지처럼
네.
날뛰던 그때 신앙의 이제 멘토를 만나 상담하면서
네.
생각지도 못한 삶의 비전을 얻게 되고 이제 또 꿈을 갖게 되고 저도 유턴을 하게 된 거죠.
아, 강산 씨도 유턴을 했군요.
네, 이제 와서 생각해 보면 저는 저도 모르게 늘 마음 밑바닥에 내가 부족하고 모자라기 때문에 어디에도 쓸모없는 존재라는 생각
네.
또는 내가 그렇지 뭘 이런 생각이 깔려 있었어요. 심하게
좀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네. 많이 하셨나 봐요.
네. 그래서 더 아내에게 잔인하게 대했던 것 같고요.
네.
그런데 아 나도 쓸모가 있구나.
나도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겠구나. 이것이 끝이 아니구나.
네.
라는 이제 소망의 빛이 들어오니까 가슴이 약간 터질 듯이
네.
벅차오르고 눈이 뜨이는 것 같았어요.
아 정말요?
네. 정말 지금 생각해도 또 가슴이 벅차지는데요.
네.
그리고 지금은 아내가 너무너무 저를 사랑해줘요.
아...
사실 이제 믿기지 않죠.
아 정말 아름답네요.
네. 네.
저 같은 남편을.
네.
아 저 같은 네. 남편을 사랑해주는.
네.
네.
그러니까 아내도 그 장난 삼아서 나는 여보에게 빠졌어.
빠졌다고 말씀하세요.
네. 아 강산 씨에게 빠졌어요. 네.
아직도 신혼이신 것 같은데.
네. 네. 그렇게 할 만큼 정말이지 신비한 선한 영이 아내를 통해서 저를 너무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것 같아요. 너무나 이제 감사한 일이죠.
아 정말,
정말 너무 훈훈한.
보기 좋아요, 진짜.
네, 너무 참 아름다운, 뭐랄까, 뭐라고 마무리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참 가슴이 따뜻해지는데요. 강선 씨에게 거기는 정말 형편없고 괴물 같은 자신을 발견한 곳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 거기에서 끝난 게 아니고 정말 너무 놀라운 반전이에요. 절망뿐이라고 생각했던 그곳에서 삶의 새로운 꿈도 찾고 또 강선 씨를 너무 아껴주는 아내의 마음도 만났고요.
네.
너무 좋네요, 정말. 영훈 씨에게도 거기가 있을까요?
강선 씨가 이제 결혼 생활을 두고 얘기를 하셨었는데 결혼 생활로 보면 아직은 저는 굉장한 신혼이고
너무 굉장히, 신혼이죠.
네, 아름다운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네.
아직 거기까지 가진 않은 것 같고요.
네.
대신에 좀 더 길게 생각을 해보면은 저 역시 이제 초등학교 때 부모님의 이혼이 네. 정말 저한테 너무 충격적이고
네.
좀 절망적이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 너무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어떻게 밖으로 표현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막연하게 그냥 죽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냥 온통 제 인생이 좀 회색 슬픔에 잠겨 있는 것 같고 뭐 좀 물 속에 있는 것처럼 늘 좀 먹먹한 상태가 네. 된 것 같아요. 그때
네.
주변 친구들하고 너무 비교가 됐었고 그냥 자동으로 저절로 좀 비교를 했던 것 같아요 스스로. 그래서 그때는 그냥 뭐랄까 쭉 내 인생이 계속 쭉 끝까지 회색일 것만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끝까지 회색일 네, 그때, 것 같은.
네 그때 네. 생각으론요. 근데 감사하게도. 제가 그때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됐었거든요. 어렸을 때.
네.
이제 어리니까 초등학교 때 주일학교에 가는 거였었는데 그랬었지만 그래도 교회에 가서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또 믿음을 갖게 되면서 저에게 그냥 자연스럽게 뭐 죽고 싶은 마음,
네.
그런 회색빛 같은 마음이 그런 슬픔이 다 사라진 것 같아요.
네.
그리고는 지금까지 이제 너무 감사하고 좀 행복하게 살다 보니까
너무 감사하네요.
네, 이게 진행자님께서 지금 제 인생에 거기가 어디냐고 물어보셨을 때
네.
나한테는 거기가 없었던 것 같은데라는 네. 생각이 그런 생각이 있을 정도로 좀 잊혀졌던 것 같아요.
아, 그러네요. 영훈 씨는 거기에서 너무 일찍 나와서
네, 일찍 나왔죠.
네, 너무 오랜 동안 작은 행복들 속에 정말 살다 보니까 거기에 있었던 것조차 잊어버리시는 모양인데
네.
저도 여러분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 인생의 거기는 어디였을까 참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저는 일단은 남편의 일이긴 했지만 부부니까
네.
제 마음에도 사실 너무너무 큰 일이었거든요.
네.
방송에서도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남편 그 눈 수술이 잘못됐을 때
네.
그때 참 끝이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었어요. 아, 우린 끝났다.
네.
근데 이 마음속으로는 참 이 말이 정말 컸는데 너무 무서워서 입 밖으로는 잘 못 내뱉었지만 정말 마음에는 끝났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사실은 정말 끝이 아니었던 거죠.
네, 네, 네.
막 울고 불고 막 밥 먹어도 맛을 모르고 막 이랬었지만 거기에서 저희들을 기다리는 작은 행복들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네.
뭐 남편과 저랑 야학을 하면서 네. 어린 학생들에게 마음을 쏟고 막 공부 가르치고 큰 건 아니었어요. 네. 그냥 단어 가르치고 남편은 수학 가르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기억해보면 그때 저희 첫째가 막 돌 지나서 애기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애기 등에 업고 애기 때하고 애기 등에 업고 막 달래가면서 애들 뭐 단어 시험 봐주고 뭐 이렇게 문법 투부정사 네. 가르쳐주고 뭐 남편은 수학 가르치고 했는데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었어요. 정말 그냥 행복했어요.
네.
뭐 둘이 그냥 집에 돌아오면 우리가 눈수술이 잘못되고 좀 힘든 상황이다라는 걸 잊는 네. 거예요. 네. 그냥 별 말은 안 했어도 참 이렇게 행복하다 이런 마음이 이렇게 있었어요.
네.
진짜 끝이 뭐가 끝이겠어요. 절대로 네. 끝이 아니었죠.
사실 그냥 수술 잘못된 건데.
네.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여기 작은 행복들이라고 나왔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떠오르는 것이 이제 제가 몇 년 전에 갑자기 열이 너무너무 많이 나고 복수가 차서 입원을 했던 적이 있어요.
아,
막 임신 네. 8개월인 것처럼 갑자기 막 배가 이렇게 차오르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이런 걸 잘 모르니까 네. 이게 복수가 차면 심각하다 이런 생각을 못했어요. 네. 못했는데 네. 저희 남편은 이제 굉장히 무서웠다고 하더라고요. 막 간 이식을 받아야 되나 네. 얘가 뭔가 문제가 생겼나 했는데 이제 병원에 제가 입원을 해서 검사를 해도 이제 복막염이었어요. 복막염은 복막염인데 너무 증세가 심한데 원인을 이제 찾는다고 막 열흘 넘게 계속 아이고. 검사를 했었거든요. 네. 금식하면서. 네. 네. 그런데 이제 원인이 안 찾아지니까 계속 절망적인 얘기만 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때도 제 마음에 아 내가 끝이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이제 그 입원실에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창가 쪽이었어요. 네. 제 이렇게 베드가.
네.
이렇게 병원 밖을 보는데 그때가 겨울이었는데 막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냥 이렇게 많이 울었어요. 그냥 내가 저렇게 그냥 코트 입고 이렇게 걸을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이 네. 들고 제가 막 너무 이렇게 간절히 바래지는 이렇게 일상들이 있었는데
네.
그게 뭐냐면 너무 간절했거든요. 그게 너무 기억이 생생한데 제가 그때 정말 바라고 원했던 건 이제 저희가 둘째가 태어나 셋째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아주 네. 어렸는데 그냥 아침 애들 막 깨워서 밥 먹이고 그냥 옷 입을 거 이렇게 챙겨주고 옷 입히고
네.
머리 빗겨주고 뭐 그냥 유치원 셔틀 이렇게 태우고 뭐 슈퍼에 가서 뭐 두부 사와서 그냥 된장찌개 끓이고 애들에게 잘 자 하고 뽀뽀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네. 그냥 늘 이렇게 살았던 그게 네,
소소한 것들.
네, 네. 진짜 제 마음에 다른 뭐 큰 게 그려지는 게 아니고 그런 그냥 매일매일 일어나서 아우 얘들아 TV 그만 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
네.
이런 작은 일상들이 너무 사무치게 그립고 네. 간절한 거예요. 그 병원에 누워 있으면서
네.
이제 막 그래서 그걸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네. 애들 그냥 옷 입혀주고 양치시키고 이런 거. 근데 이제 결국 원인은 결국 끝까지 안 밝혀지고 네. 이제 네. 증상만 고쳐져서 이제 퇴원을 했는데 퇴원하고 제가 이제 좀 몸이 조리가 안 됐으니까 힘들었지만 다음 날 이제 옷장에서 애들 옷 꺼내가지고 입히면서 정말 펑펑 울었어요. 너무 이제 그건 정말 행복해서 그냥 이렇게 옷 입히고 네. 그냥 애들 속옷 갈아입히고 하는데 너무 행복해가지고 막 펑펑 울었던 그런 기억이 나요. 네. 정말 오늘 방송에서 자꾸 왜 이러는지 네, 모르겠는데 그런 기억이 네. 나는데요. 네.
참 생각해 보면요, 저자가 거기에서 나를 기다리는 행복 앞에 이 작은 이런 수식어를 붙였잖아요.
네.
이 부분도 이제 보니 참 의미가 있네요. 결국 우리 삶을 채우고 우리 마음을 행복하게 하는 건 크고 거창한 것이 아니라
네, 맞아요.
올망졸망?
네.
그런 귀엽고 작은 들꽃 같은 거란 거죠.
네.
네, 진짜 생각을 해보면은 저도 행복을 좀 생각해보면요. 그냥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그냥 사랑하는 사람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냥 제가 어떠하든지 제가 좀 부족하고 좀 바보같이 굴어도 저를 믿어주고 또 제 얘기를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가족들 또 친구들 있잖아요.
네.
이제 결국은 그 사람들의 마음이 저를 행복하게 한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진짜 동감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주변에 암에 걸리신 분들이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요.
네. 그러니까
암이라는 판정을 듣고 나서는 전에 그렇게도 소중하고 자랑스럽게 여겼던 것들, 그러니까 멋진 집, 별장, 뭐 명의로운 상장과 트로피들이 한 순간에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해요.
네.
그리고 치료를 받는 동안에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건 이제까지 내가 모은 재물이 아니라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아,
결국은 사람이죠. 네.
항암 치료를 받고 너무너무 아플 때 자기를 끌어안고 같이 울어준 것도 자기가 잊고 살았던 사람이었다고요.
네.
진짜 결정적인 순간에 내 마음에 안식을 주고 행복을 줄 수 있는 건 결국 사람이고 사람과의 관계.
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마음의 교류구나 싶더라고요.
네, 진짜.
정말 모든 사람이 사망 선고로 여기는 암인데요.
네.
암이라는 거기에서도 내가 몰랐던 따뜻한 마음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네.
참 저희들이 책을 펼쳐놓고 함께 얘기를 나누고 있는 이 순간, 이 작은 공간도 참 행복하게 느껴집니다.
네.
오늘은 정말 또 특별히 참 많이 따뜻하고 울다가 웃다가 했던 것 같은데요.
네.
오늘 방송을 끝으로 우리가 마음을 파는 백화점을 모두 다 읽어봤습니다. 두 분 어떠셨나요?
저는 같이 얘기해보면서 정말 저희 녹음하면서 울다가 웃다가 했잖아요.
네.
눈물도 흘리고 했었는데 사실 저희가 느낄 수 있는 행복이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정말 정말 가까이에 있는 게 행복이구나.
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네.
그리고 소소한 일상들, 그런 게 정말 나한테 큰 행복이구나. 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아, 네. 네. 강선 씨는요?
저는 이 세상 최고의 사실 어디에도 이제 찾아볼 수 없는 진짜의 명품 백화점.
네.
이 마음을 파는 백화점에서 개인적으로 정말 즐겁고 행복했고요. 무엇보다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쉽지만 다음 시즌을 기대하면서 인사를 드려요. 마음을 읽는 사람들 최고의 프로그램입니다. 홍보하는 거고요. 고맙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마음을 파는 백화점 마지막 장을 여러분들과 함께 덮으면서 저도 뭐랄까 책이 저희들의 마음을 좀 딱딱하고
네.
좀 차갑고 살짝 어둡고 이랬던 마음을 참 이렇게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정말 하면서 많이 배우고 따뜻해졌어요.
네. 네. 따뜻하게 만들어주고 저희들이 잊고 있었던 행복도 또 다시 한번 느낄 수 있게 해줬고요. 사실 저희 너무 행복하게 살고 있잖아요.
네,
저희들이 사실
네.
보지 못하고 느끼지 네. 못하는 것뿐인데 방송을 하고 나면 아, 내가 참 행복한 사람이구나 이런 네. 생각도 많이 했던 것 같고요. 또 개인적으로는 아, 내가 너무 악한 영이 많이 사로잡혔구나.
네.
정말 내가 악한 영이 너무나 내게 많이 오는구나 네. 이런 것도 참 많이 느꼈던 정말 저에게도 잊을 수 없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마음을 읽는 사람들에서는요, 마음을 파는 백화점 8장 거기서 나를 기다리는 작은 행복들 편을 함께 읽었습니다. 앞으로 세 번째 시즌 전까지는 재방송에 나갈 텐데요. 재방송도 많이 들어주시고요. 들으시면서 어떤 의견이든지 게시글에 올려주시면 함께 나누고 더 좋은 방송 만드는데 반영하겠습니다. 두 분 그동안 정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가장 많이 보는 앱이 쇼핑 앱이라고 합니다. 샴푸 하나만 떨어져도 민감하게 알고 검색을 시작하지요. 이제 더 이상 백화점에 갈 필요도 없고 수십 가지 형형색색의 아이템 중에 고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정작 내 가족, 친구, 동료의 마음, 무엇보다 내 마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는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마음을 파는 백화점으로 오셔서 마음을 만나세요. 마음은 마음으로만 채워지고 기뻐지니까요. 모카의 해피 들려드리면서 저는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음을 읽는 사람들의 구지원이었습니다. 함께 읽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